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한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방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오늘은 이제 루디아에 관한 얘기를 잠시 좀 하겠는데 그 루디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놀라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저는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냈는데 피드백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성도들이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건가? 아니면 나 혼자 충격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귀찬이 혼자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올리고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한참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은이하고 얘기를 잠시 해볼 때, 아, 다 놀라서 그렇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성은이가 중간에 역할을 말을 저한테 잘한 건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놀래서 반응을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튼 놀래서 반응을 안 보였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많은 유익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FTT에 관한 부분들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FTT 안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 큰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T4T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선교사님께서 책을 몇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쓴 논문도 이제 주셨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쭉 보는 중에, 그런 거죠. 정말로 제대로, 교회를 돕고, 그리고 이제 저 미개척지, 미전도 종족에게 적용했던 그 많은 것들이 원리로 잘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한테 주는 유익도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부분에서도 뭐 적용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한번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제에 한번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할까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할까 조금 핵심적인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좀 길게 투자를 좀 해서 좀 지금 제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만 우리 성도들한테 좀 전달돼도 굉장히 좀 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당세복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T4T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특별히 중국과 인도에서 엄청난 역사들을 지난 한 10여 년간 일으켰거든요. 잉카이라고 하시는 분은 중국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15만 개를 이제 세웠고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같은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숫자는 셀 수 없고요. 뭐 복음 전한 대상만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운 교회 개념이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교한다고 할 때는 뭐하고 유사하냐면 말씀동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정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우리는 더 이해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사실 그 원리를 조금 깊이 봤을 때 우리하고 뭐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모임 중에 인도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모임을 아예 인도팀만 한번 훈련을 시켜서 온라인이지만 한번 시도를 해봐도 뭐 꽤나 좋은 모델적인 역사들이 좀 일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이제 인도팀들만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인도의 여러 지금 민족이 이렇게 언어권별로 이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여러 언어권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 영어 가능자들만 우선 불러 모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조금 구체화 시켜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던져준다고 하면, 뭔가 좋은 어떤 증거들이 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책을 보면서 더 확신이 드는 게, 우리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전 세계 100개국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해놓은 어떤 제자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 또 제자를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희미한데도 현장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만 해도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 원리들과 비교해 볼때 너무 이렇게 완벽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온라인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이제 1, 2주 안에 인도팀들하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립됐잖아요. 이게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 어떤 뭐 이름 있는 목사님, 뭐 이름 있는 교회, 이뭐다 알려져 있는데 나만 몰라. 뭐 어떤 목사님 얘기하고 어떤 뭐 교회 얘기하면 저만 눈만큼 뭐 하면서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너무 고립돼 있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 저명한 교회, 뭐 영향력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저만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참, 은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받은 게 은혜다 싶은데, 여하튼, 그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들을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은, 이런 거죠. 선명한 복음과 선명한 방향이 좀 부족하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적용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건 별로 없잖아. 이게 뭐, 메시지도 우리는 아주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거의 메시지 안 하니까요. 뭐, 부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뭐,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저기 뭐, 꿈 머시기 교회는 그렇게 비즈니스에 관해서 메시지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우리가 뭐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 가지고 나름 인도받아라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이 선명함이 좀 약하고 주님 다시 오심의 어떤 그 언약이 좀 약하고 그걸 풀어내는 성경의 전도가 약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와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약한데 이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교회 적용을 하고 지역 사회에 적용을 하고 미전도 종교가한테 적용을 하고 여기에 적용하고 이 적용은 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도전하고 했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그 이상 쌓이다 보니까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충분히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때에 나름 얼마든지 이 우리와도 공유를 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흐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전달하면서 오히려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이미 많은 영역에서 했던 그 적용이나 아니면 실천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가면서 같이 성장한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말로 했던 12강, 27강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경의 27강이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났고, 이제 3월 달에 12강으로 또 영어로, 영어 사경회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그, 지금 우리 말씀 사경회 방에는 190명, 그러니까 원래 말씀 사경회가 한국 말씀 사경회 끝났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임하는 부분들도 이제 안정적이고요. 그 중에 한 20, 30명 정도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혈 팬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문을 열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 특별히 영어 사경회를 진행하면서 현지인들이 도전받는 걸 보고, 어이,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오늘도 제가 이제 눈이 좀 쾅한 게, 이제 오후에 두 가지 모임을 섬기고 왔는데, 그 두 가지 모임 중에, 이 말레이시아 모임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셨어요. 이제 모임을 올려놓으면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들, 뭐,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같고, 또 그들에게는 다 준비되어 있고 삶을 사는데 없던 내용, 그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서로 이제, 예,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이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메시지를 좀 깊이 들으신 분들은, 공이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세계복음화가 훅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이렇게, 우리만 모르고 있을지,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하고 하는 팀들을 너무 귀하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엘리야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을 숨겨두셨어요. 7,000배를 숨겨두신 거지. 마치 비교하자면 우리보다 7,000배 이상의 큰 그룹들이 우리 세대에 끝내겠다고, 그건 이제 그때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영상에 보면 2030년까지 끝내겠다.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넘는 이 그 목표를 2030년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우리는 우리만 한다고 생각했었구나. 이게 저는 그게 너무 놀랬고, 두 번째 한편으로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난 단체들이 많고, 선교 전략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수만 명입니다. 선교를 전략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허락하셨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은이하고도 대화하면서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말이다.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게이 너무 크구나라고 하는 이두 가지 발견이 지난 몇 주간 제 가슴이 계속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제가 난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좀 풀어냈는데, 여튼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루트를, 어떤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성경의 복음이 100% 맞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 세계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틀림없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들에게서 이제 복음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 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사용하는 원리가 미전도 종족이나 이제 막 복음 때문에 막 일어나고 있는 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후진국에서 막 역사가 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복음이 훑고 들어간 지역에는 미미하거든요. 선진국들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우리는 어느 대륙에든지 뭐 어느 대륙이든지 그 대륙을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까지 저분들한테 그대로 전달되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그룹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중에 비약적인 성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순수한 분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 중에 이제 그 늘 얘기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당세복에 헌신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도 교회 안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누차 얘기하지만 이 당세복이라고 한 의미가 깊이 있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게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전도, 우리 당세복의 사역이 전 세계 세계복음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때에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이, 중요한 그룹들이 이제 있음에 대한 어떤 발견들, 그리고 뭔가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서로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뭐 다른 그룹 열심히 하고 다른 선교단체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부르짖기를 우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면 그 걸음 중에 우리에게 백개국의 문을 여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뛰고 있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음과 또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제대로 알고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여러모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 손승호 선교사님을 또 뵈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승호 선교사님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은 뭐 운동합니까? 그러니까 족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67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7인데 60대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계속 합니까? 물어보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아시는 계속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싶어서 아침에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처럼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그 참여한 분들이 보니까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운동만 한 거지. 운동하고 같이 밥 먹다가 평신도인데 한 30개국을 다녀왔대요. 한 분은. 평신도 가요. 이제 이렇게 타일 어떤 일을 하시는데, 평신도 한 명이 전 세계를 한 20, 30개, 많게는 40개 나라에 가서,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뭐,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니고, 한 분은 열몇 개 나라를 다녀왔대요. 저는 이 평신도들 중에 우리 당세복 식구들 말고는 이렇게 다닌 분들 별로 없는데, 선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녀왔다는 얘기들은 막 해주시더라고요. 연배가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당신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 차례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뭐 선교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묻길래 제가 그 한마디 물음에 이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내려고 뛰고 있습니다. 요 문장을 탁 뱉으니까 갑자기 이분들 눈빛이 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자를 탁 틀어 돌려가지고 앉더니, 계속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해서, 밥 먹고 커피숍에 앉았는데, 커피숍에서 제가 한 15분 정도 얘기했거든요. 이분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였던 영상을 좀 볼 수 있냐, 영상이 이렇다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또 손승우 선교사님께서 또 이제 그대로 주시고 그냥 운동하러 갔는데 이게 이런 분들이 또 야, 희한하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두들겨도 찾기 힘들었는데 대학을 다 두들기고 어디를 다 두들겨 찾기 힘드는데 족구하러 갔다가 때가 됐는지 족구하러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야. 희한하다. 아니 평신도들 중에 수십 개 나라를 그것도 선교 때문에 간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족구장이지? 그래서 일단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요 자기 나름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이게 나름 자부심이 있거든요. 남 얘기 잘안 듣는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한 이분들이 자세를 딱 들여앉고 그게 진짜로 선교하고 싶은 분들인 거죠. 분들이 야 이게 희한하다. 때가 돼서 그런가. 이게 이래저래 문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조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교회에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좀 도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각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 모든 선교들이 있는 각처에서 당세복을 위해서 선교적인 교회 차원에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주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자발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먼저 이 루디아를 얘기해놓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드리냐면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는 우리가 제자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얘기할 때는 마게도냐에서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마게도냐의 첫 열매거든요.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유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열매가 루디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의 첫 열매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루디아 나온 김에 얘기를 좀 잠시 드리면, 16장에 보시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 아시아가 아니라, 특히 남부, 를 얘기하는 소아시아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제 에베소를 포함했던 그 아시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무시아까지 간 겁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맞고 비두니아도 맞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 여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래놓고 여신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아시아에만 막은 게 아니라 비두니아까지 막고 오직 뚫린 길이 어디냐. 마게도냐만 뚫리게 하셨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그 일곱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아시아에 복음이 필요했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때는 아시아에 복음을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았냐는 거죠. 이후에 비도니아도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왜 그때 비도니아도 막았습니까? 포커스는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거나 비도니아가 중요하지 않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 비두니아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마게도냐가 급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게도냐가 왜 급하냐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 한 명한테 주목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어떻게 뭐 확대 해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루디아가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그때의 복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막아버렸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의 선교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볼 땐 막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막힘이 아니라 인도였던 것이죠. 누구에게로? 마게도냐로, 루디아에게로, 빌립보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너무 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제자, 유럽의 첫 성도가 루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는 그 과정을 봤을 때도 루디아 한 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루디아 한 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고 빌립보 교회가 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우리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세계복음만 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중요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자 한 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많은 얘기들을 사실 이 안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밥 먹고 사는데 성령인들과 그렇게 민감한 필요가 있냐? 사실은 그렇게 민감하면서 밥 먹고 사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의 경험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 한 명은 제자가 뭔지를 설명하고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보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냥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루디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누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맞지만 대략은 이런 분들에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아직 개종은 안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 거죠.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그 유대교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뭐 곧 개종하기 직전 아니면 개종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는 이런 그룹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겠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바 요런 표현.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런 어떤 부분에 명칭한다고 얘기할 때 요런 후자의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기도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조건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상 모여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 바로 되기 직전을 기도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 되기 직전의 어떤 기도처의 개념으로 아직 유대교에 이렇게 개종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모여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본다고 할 때 기도처가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왜 기도하러 가는데 강가에 나가냔 말이에요. 뭐 그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처가 그 어디 있습니까? 강 밖에.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아직 회당은 아니지만 어떤 기도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에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루디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색옷감 장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루디아는 이 그때 당시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자색빛의 비단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를 다룬다고 할때 기본적으로 좀 경제력이 있었다. 이렇게 루디아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얘기할 때그 말은 자기 집에 머물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비교적 집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봤을 때도 경제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디에도 루디아의 어떤 남편 얘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뭔 얘기 했겠습니까? 날씨 얘기 했습니까? 뭐 다른 얘기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참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바울의 성격을 조금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직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서신서 여러 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와 유하라고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쑥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루디아가 그보다 더 강권한 거죠. 이 바울 자체도 지금 강직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오면 나하고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걸 봤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집센 인물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주와 복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딱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끝까지 가는 이런 인물입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한번 들어간 거 전혀 변치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결국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빌립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그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명 유오디아가 아마 루디아가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루디아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러니까 리디아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름인 거죠. 그래서 루디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리디아, 그러니까 하만댁처럼 리디아댁, 뭐 이렇게 저기 뭐 밀양댁처럼 리디아댁, 이런 의미로 루디아라고 아마 불리움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이름은 유오디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리디아가 이제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름이 두개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두개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고향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 사람을 얘기하다가 진짜 이름은 이제 요디아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얕은 이 사람이 진짜로 이제 복음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어떻게 전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찾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반드시 제자를 찾을 수 있음과,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살릴 제자가 있음과, 그 지역에 살릴 수 있는 제자는 반드시 복음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이 마음. 그리고 정말 지역이 진실로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그 제자의 반응은 이렇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전체를 드리고 아니면 복음에서 전적인 헌신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또 고향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도 어떤 그런 큰 역할,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할을 했고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두아디라의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한번 복음 들어간 사람이 진실로 복음 받은 제자는 거기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생을 걸고 이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루디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단순한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있다.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한다. 그 제자가 복음에 반응할 때는 이러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필체적인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이걸 들고 우리는 세계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났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경험은 전 세계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자들에게 뭔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전 세계 수많은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받은 이 자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런 제자들을 찾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과 그 나라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채우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그냥 단순히 나도 루디아처럼 복음에 대한 선명한 반응을 보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각각이 깊이 있게 말씀으로 소화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다른 숨어있는 루디아를 찾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제에 설명을 깊이 드려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설명을 하겠죠. 제가 최근에 TFT라고 하는 그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Training for trainers. 그러니까 훈련자들을 위한 훈련. 이게 이제 Training for trainers. 이게 해서 T4T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가 보니까 그냥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제자여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처음에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뭐 그들의 표현으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음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복음에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날로부터 바로 전도하고 그날로부터 바로 복음이 말씀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받은 복음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고 가서 이제 하는 이런 형태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앞당겨진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복음 전했는데 바로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 훈련시키고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 훈련시키는데 이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18대가 내려간 거예요. 18대. 18번이 내려간 겁니다. 근데 사실 정말 놀라운 거는 그들이 전한 내용이 죄송합니다. 뭐 없어요. 그냥 간증,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뭐, 복음 설명한다면서 이런 몇 구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전달할 내용들을 그날 훈련받아가지고 교재해가지고 몇 개 하는데,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너 복음 받았잖아. 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응. 너 구원 받았잖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하는데 뭐가 특별한 게 필요해? 네가 지금 예수님 믿고 그 받은 은혜 그건 그냥 전달해. 너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도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처음부터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이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제자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가는 겁니다. 뭐 신학적인 배경 전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원리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교회가 15만 개, 우리말로 얘기하면 말씀 운동과 실제로 교회당 다 포함해서 15만 개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리가 단순했습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예.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되니까 내가 훈련시켜 줄게. 트레이닝 시켜 줄게. 누굴 위해서? 포 트레이너. 너를 위해서. 네가 훈련자야. 내가 훈련시켜 줄게. 이게 요런 원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런 거죠. 이제 이거 뭐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 빈약한 걸 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이런 생각이 막든 거죠. 비교해 보면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본다고 할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부분인데 그냥 이게 처음부터 넌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어. 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선포해야 돼. 뭐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더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책임이 크다.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안주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계속 흡수하고 있는 중이라 중간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뭐 뭔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거 아니면 또 우리가 없는 부분들과 아니면 우리가 있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비교 막 이런 어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금 뭐 정리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완벽한 게 있고, 죄송하지만 저분들이 있는 거하고 비교할 만한 게, 비교가 안될 만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빈약한 거 가지고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는 이거 가지고, 물론 뭐, 백여 개국의 문을 여셨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만, 작은 거 가지고 백을 했는데, 예를 들면 1 가지고 백을 했는데, 우리는 10 가지고 20을 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야,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대로 재무장을 해서 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을 진짜로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생각 듭니다. 루디아, 같이, 이제 진실로 복음에 참된 반응을 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품어서 우리 손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숨어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루디아 제자들이 연결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그들을 훈련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완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소망을 같이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